오늘 말씀 메시지 제목은 악의 어떤 모양, 인종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에서 따온 설교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하듯이 악도 마찬가지로 디스턴싱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악 중에 인종차별, 레이시즘, 인종차별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제 6월 19일 금요일은 준틴스였습니다. 노예의 해방을 공식 축하하는 날입니다. 프리덤 데이, 주빌리 데이, 리브레이션 데이, 노예 해방일이라고 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클라호마 털사의 선거 유세를 6월 19일에 잡았다고 하는데 하루를 늦추어 20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그곳에서 99년 전에 백인 폭도들이 300명의 흑인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런 슬픈 역사적인 날에 선거 유세를 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도 그렇지만 이곳 플로리다에도 유사한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도에 제가 사는 메이틀랜드에서 자동차로 2시간쯤 가면 북쪽으로 가면 게인스빌이 있고 게인스빌에서 멕시코만 쪽으로 1시간 운전하면 시다키가 나옵니다. 시다키 가기 전에 한 10마일 전에 거기에 로즈우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부할 때 게인스빌에서 시다키 낚시 가면서 항상 지나가는 마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플로리다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흑인 동네가 두 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사는 메이틀랜드 이웃 이튼빌입니다. 이튼빌은 흑인 여성 작가 조로 닐 허스턴이 살았던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마을 하나가 로즈우드입니다. 이튼빌에 필적하는 로즈우드는 자신의 공동체를 개발하고 중산층의 자랑스러운 흑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1923년 로즈우드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백인 여성이 흑인 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폭행 사건은 강간이라는 말로 증폭되어 끔찍한 백인들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인들은 그 흑인을 추적했고 숨어있는 집을 공격했습니다. 총격전도 벌어졌습니다. 1월 1일 날 발생한 이 사건이 일주일이 지나고 8일, 9일이 되면서 플로리다 전역에서 만 명이나 되는 백인 남자들이 로즈우드로 왔습니다. 그러자 흑인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사이프레스 나무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거기는 스완프입니다. 백인들의 파괴 행위, 살인 행위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결국 로즈우드 모든 집은 파괴되고 거기에 살던 흑인들은 한 사람도 살고 싶지 않아서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흑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인은 두 사람만 죽었다고 합니다. 사건 후 70년이 지나서 플로리다 주의회는 재산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11명의 당시 생존자에게 1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투표도 하고 법안을 세워서 커뮤니티의 아픔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당시 가버너 로톤 차일스가 보상 법안을 사인했다고 적혀있고 그게 1994년이고 10년 후에 2004년에 가버너 잭 부시가 안내문판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지도는 로즈우드의 대학살 사건보다도 더 끔찍한 사건이 그 당시 아칸소와 오클라호마, 일리노이, 워싱턴 DC에 각각 일어났던 기록입니다. 레드 썸머를 기억하자고 했는데 레드는 흑인들의 피라는 뜻이죠. 로즈우드보다 2년 앞서 발생한 오클라호마 털사 대학살은 더 끔찍합니다. 무려 300명의 이상의 흑인들이 살해되었고요. 그곳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흑인들에게 저지른 최악의 인종폭력 사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발단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흑인 남자와 백인 여성 사이에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면서 발을 밟아 비명을 지르는 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제 흑백 간의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총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1차 대전에 참여했던 흑인들이 이 싸움에 가세하면서 싸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상황이 끝나자 흑인들은 3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병원, 도서관 다 파괴되고 집도 1200개나 불이 탔습니다. 흑인 커뮤니티 하나가 완전 폐허가 된 것이죠. 당시 이 마을은 흑인들 중산층이 살았는데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따서 블랙 월스트리트라고 했답니다. 사진과 같이 이처럼 폐허가 된 100년 전의 도시인 오클라호마 털사를 대통령이 가서 선거 유세를 한다고 하니 그 날짜가 묘하고 얼마나 기가 찬 일이겠습니까? 흑인들에게는. 이 그림은 오클라호마 털사의 폐허 모습입니다. 당시 피의 여름을 기억하는 역사 기록물 사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두고 우리 교회가 슬퍼해야 되겠죠? 우리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사랑을 격려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구속과 변혁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지은 죄의 역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겪은 이야기의 진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겪은 이야기의 진실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인종차별죄를 살펴보십시다. 미국의 두 가지 원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습니다. 원주민 살상죄와 노예제도의 죄 그것입니다. 둘 다 다른 인종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한 데서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와 문화와 국민을 낳고 기른 환경 속에 바이러스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종차별 바이러스는 미국의 교회와 헌법, 법률, 태도, 사상을 감염시켰습니다. 미국은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시키지 못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보십시다. 9명의 초기 미국 대통령이 노예 소유주였습니다. 노예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강제로 떨어져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인 남자가 수많은 흑인 여자를 반복적으로 강간한다는 의미죠. 노예들은 수시로 가혹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알몸으로 벗겨졌습니다. 등과 팔다리가 칼에 뺀 상처가 무수했습니다. 몽둥이로 수없이 두들기 맞고 멍들고 다쳤습니다. 사냥개들한테 쫓겼습니다. 기절할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귀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뼈가 부러지고 팔이 뜨거운 다래미로 찢어지고 불구가 되고 사지를 절단당하고 불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과 증언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고통, 모멸과 절망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백인 사회는 노예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노예들을 인간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사람들의 집단의식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남북전쟁 이전에 노예 제도는 미국 역사에서 부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미국의 혁신과 삶의 질을 지탱한 기회였습니다. 자본을 축적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흑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정상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후에도 노예제를 지지하고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는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은 사라졌죠. 그러나 바이러스는 그 변신을 계속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질타합니다. 노비를 놓아주라고 했건만 놓아주었다가 다시 노비를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악행을 저지른 데 대한 질타가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미국 노예 제도가 그렇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그러나 다시 흑인들은 백인들의 노예가 되어 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죠. 남북전쟁 후 남부재건의 실패와 유색인종격리정책이 등장하게 되면서 인종분리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플란테이션 주인들은 남북전쟁 후에도 여전히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작농과 임차농을 착취하고 이전처럼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린치를 가한 것이죠. 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범죄행위 말입니다. 흑인 가정을 공포에 떨게 했고 지배 통제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남부의 국회의원들은 흑인들의 투표권을 막고 자신들과 자기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더 기발한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북부에서도 수많은 흑인들이 남부의 억압을 피해 북부 도시의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았건만 주택 및 노동시장의 제도적 차별로 인해 흑인들은 집을 소유하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축적할 수 없었습니다. 진보적 정책이 왜 안 나왔겠어요? 그러나 많은 진보적 정책이 흑인과 백인의 사회적 경제적 분열만 심화시켰습니다. 뉴딜 시대의 사회보장법은 연방퇴직지원에서 대다수의 흑인들을 배제했다고 합니다. 흑인들의 주택 취득이나 흑인 베테랑들에 대한 대학 교육 자금 지원도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의 장벽 앞에 흑인들은 가난한 지역으로 내몰리게 되고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흑인은 극히 드물게 되었습니다. 젊은 흑인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거나 취업 안전망 속에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실직과 가족 붕괴, 마약 중독, 절망에 둘러싸인 채 폭력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그저 과도한 법 집행 감시를 강행하고 폭력적인 충돌만 늘어나고 급기야는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날 미국 흑인 가족의 중위 수입은 백인 가족 중위 수입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955년부터 70년 사이에 태어난 흑인 아이의 72%가 빈곤 지역에서 성장했는데 반면에 백인 아동의 경우에는 4%에 불과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1985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의 통계 결과입니다. 빈곤 지역에 자란 흑인 아동은 66%나 되고 백인 빈곤 아동은 6%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교회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물론 일부 백인 크리스찬들은 노예제를 폐기하기까지 큰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부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전쟁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 교회는 노예제도 앞에서 침묵했고 심지어 공모까지 했습니다. 미국 백인 교회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노예제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장려하는 인종우월 신학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제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제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문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노예제를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라고까지 했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까지 하면 이것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전쟁 전에 그렇게 주장한 목사들, 남북 전쟁 후에도 똑같았어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종차별 제도를 계속 옹호했습니다. 린치도 KKK도 인종분리도 옹호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에 가담했을까요? 복음의 개인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정부와 시장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인종불평등을 인식하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신학과 기조는 계속되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차별을 강요하는 수많은 그 장치들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미국 노예 제도의 가장 큰 폐악은 혹독한 노예 노동만이 아닙니다. 흑인은 백인만큼 선하지 않고 백인과 수준이 동등하지 않고 덜 진화했고 덜 인간적이고 능력도 모자라고 가치가 덜하고 백인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 라는 소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백인 교회는 이 소설을 쓰는데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 제도는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합니다. 저들은 그 노예 제도 때문에 챙겼던 이득을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황당한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실었던 기사입니다. 그저께 기사일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선거 전략 팀들이 광고를 하는데 나치가 사용하는 이 역삼각형, 빨간 삼각형을 페이스북 광고로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인종차별 심벌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사장 마크 저커버그가 이것을 인액티베이트 시켰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을 때 저렇게 빨간 삼각형을 부착하고 다녔습니다. 끔찍한 인종차별의 심벌을 지금 이 시대에 트럼프가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 목사가 미국 교회를 비판하는 시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 한인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훌륭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있었던 역사적인 상표입니다. 안트 제미마 상표와 앙클 벤스 라이스 상표가 이제 퇴출하지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잘한 일입니다. 게인스빌의 플로리다 대학교도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게이러 베이트, 플로리다 대학교 미식축구 할 때 응원 구호입니다. 퇴출을 결정했어요. 1920년대 악어를 사냥하기 위해 흑인 아이를 미끼로 삼아서 호수변에 놀게 했다는 믿기지 않은 스토리가 떠돌아다녔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극단의 인종차별 이미지죠. 이것도 잘한 결정입니다. 한갓 대학 스포츠의 응원 구호이지만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인종차별이라면 과감히 버려야지요. 이것이 디스턴싱입니다. 거리 두기입니다.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밀하듯이 인종차별의 그 어떤 모습들도 너무나 엄밀하기 때문에 죄의 어떤 모양 반드시 디스턴싱, 멀리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종이나 자유인을 빨갛게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이 말을 바울 서신서에서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이디엄, 수거와 같이 사용하는데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옆에 한 성령, 한 몸, 예수 안에서 하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즉, 크리스천이 되면은 종이나 자유인 차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나 특별히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이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실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미국 교회와 연대해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면서 가인에게 묻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코리안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을 아우로 형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정의는 그 결과로 당연히 따라온다 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았다고 생각한 것들 이제 옳지 않음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로마의 세금 제도를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그는 그 제도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의 세금 제도에 가담하여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과오를 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상을 했던 것입니다. 로즈우드 학살의 피해자들에게 플로리다 정부가 배상을 했습니다. 우리 한인 역사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민족에게 가한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특히 베트남 전쟁과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민족이 적절한 배상을 해야 그 나라와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차별이 없이 형제 자매로 알고 주님 앞에 하나로 한 성령으로 한 예수님 안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되는 악의 어떤 모양, 인종차별적인 어떠한 모양도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